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한 지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름의 상, 무엇이 그 속의 핵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쁨과 자랑, 그것이 담긴 체험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간다. 이것은 우리 100m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들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정말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옆을 기웃거리지 않고 그리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가,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가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입니까? 부름의 상을 보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죠. 달리기 하면은 생각나는 영화가 있을 텐데요. 어떤 영화가 생각나세요? 뭐 불의 전차? 그거는 주일날 안 달리기 영화이죠. 그 영화 모르시는가 본데요. 주일날에서 난 신자기 때문에 안 달립니다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달리기 하면은 포리스트 검프가 생각이 납니다. 그냥 포리스트 그 주인공 포리스트 검프가 몇 계절 동안 계속 달리기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달리기를 이제 시작한 후로부터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이한 달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은 필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하죠. 몇 계절을 달리다 보니까 이 수염이 산신령처럼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이게 달리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신기하니까 신문사 뭐 방송사에서 취재진도 따르고 그리고 어떤 마을에 이제 몇 시쯤 포리스트가 이제 지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 그 마을의 사람들이 미리 행렬을 쭉 짓고 서서 포리스가 들어갈 때 막 환호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막 보내줍니다. 취재진들이 또 같이 달려갑니다. 마이크를 들고 달려가면서 이 달리는 포리스트에게 취재를 하는 것이죠. 당신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정부의 불합당한 뭐 정책에 시위하기 위해서입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포리스트의 신비는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죠. 정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포리스트가 대답을 하지 않는 그것을 사람들은 더 경이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달리는 포리스트의 추종 세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달리는 것입니다. 뒤에 한 뭐 10m, 15m 이렇게 떨어져서 막 수십 명이었다가 수백 명이었다가 같이 달립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영웅이다. 저 사람은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줄 사람이다. 뭐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같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행복한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리스트는 과연 그들의 인생의 모범이고 또 인생과 세상의 깊은 철학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또 무언으로 시위할 줄 아는 그런 평화의 사도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포리스트에 대한 이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리스트를 추종하는 그런 뛰는 무리들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리는 바울을 따라가는 우리들과 같은 맥락에 있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포리스트는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뛰는지, 왜 뛰는지를 모르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영화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환상에 사로잡히기가 쉽다, 신비에 빠지기가 쉽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포리스트는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많은 추종 세력을 몰고 다니면서 뛰었는데 어느 날 열심히 뛰던 그 하이웨이 한 복판에 딱 멈췄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랄만한 일인 것이죠. 그 멈춤으로 말미암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쇼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섰는데 저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 무엇일까? 다들 긴장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포리스트가 딱 뛰고서 멈추어 서서는 뒤로 탁 돌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사람들을 해치면서 걸어가면서 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I wanna go home. 서던 액센트 비슷했습니까? 포리스트 검프가 저희 알라바마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뜻으로 포리스트의 I wanna go home 이 말을 우리가 비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건 왜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훨씬 더 풍성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라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의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한 그분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대한 그분의 자랑과 기쁨이 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달린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12절에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는 맥락의 말씀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라고 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한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즉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영적 체험이 풍성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현했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축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누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얻지 못했다, 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그분이 겸손하구나, 또는 그 정도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겸손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신도들보다 자신이 더 많은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좀 자신의 겸손함을 이제 좀 더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대 문화는 날이 갈수록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행복지수가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종교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초등학생들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가 저한테 한번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국 아이들은 정말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애들이 신체가 좀 열세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미국 애들이나 다른 나라 아이들은 그거 잘했어? 정말 너 빠른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칭찬과 격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아이들은 잘했어? 정말 좋은데? 이런 말로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물어본답니다. 내가 얘보다 잘해요? 그래서 얘보다 잘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만족하고 그리고 아주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데, 세상에 코치가 이런 말을 해주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저한테 오셔서 제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낫죠? 하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우리 커피나 드십시다. 제가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망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행복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 갈라놓는 그런 불씨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영역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는 동안에 내가 보람과 의미를 찾았는가? 위로부터 오는 그 의미와 보람, 가치를 찾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옆에 사람이 칭찬과 또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흡수해서 나의 인생의 동력, 활력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잘해서 내가 칭찬을 받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나은 존재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이 다음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동력과 활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얻는 것이 낫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해서 열린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무한한 나라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이 기대가 넘치고 기뻐하며 취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쟁취하기에 그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아, 내가 아직 잡은 게 아니로구나,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그런 영원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의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아무리 해도 못 잡아 이런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고 그리고 바라보니 아, 내가 아직도 잡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로구나,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달려가게 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 나라를 보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일단 보고 나면 그러면 나의 삶은 긍정적으로 달려가는데 정말 공짜의 힘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가 나는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성경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자기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더 알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예술가가, 어떤 음악가가 아, 나는 이제 경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가 남보다 연주는 뭐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 음악의 세계는 뭐 남들보다 좀 다르게 비범할지 몰라도 더 이상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소망과 욕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허울만 남은 것이지 신앙의 진정한 힘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 속에 얼마나 크신 축복을 부어주셨는지를 보고 아는 사람은 내가 어려운 상황을 당해도 좌절하는 상황을 당해도 내 인생의 끝에는 그래도 나는 내 인생에 부어질 그 축복의 결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결단을 가지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고 또 내 마음의 번민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시죠. 그리고 결국은 소망의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이런 믿음의 관점과 자세가 예수님 믿고서 생기는 것이,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별한 성도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겨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름의 상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그 지식, 성경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참 지식이며 그 참 지식은 신앙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비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다가 종점에 이르기까지 채우고 또 채워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풍성하고 크신 스케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붙든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부름의 상, 유업의 상을 향해서 펼쳐질 인생 여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 뒤에서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생겨난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고 그리고 붙들고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은 하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름의 상이 담긴 영적 세계는 인간의 죄의 성향, 또 인간의 죄의 결과, 또 그 모든 결과로 말미암은 파생되는 효과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영적 세계 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의 상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그 죄가 자태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행사합니다. 왜 그렇죠?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으니까요. 죄의 탄력이 아직도 퉁퉁 튕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작은 순간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리워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죄사함의 효력이라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죄사함의 축복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고 난 후에도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매우 귀중한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바로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큰 영적인 선물입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신앙 여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과 많이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설을 해드렸죠.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에서의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설교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그 17절의 말씀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2순위로 놓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등한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 할 축복을 우상에게서 찾는 그런 자들에게는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면서도 사실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십니다. 제가 설교 예배 초두에서 읽어드린 예레미야서의 말씀,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꽂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꽂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고 필요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에서 그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상에게서 찾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자신의 어떠한 노하우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 명성과 어떤 힘을 통해서 내가 얻겠다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내재되고 풍성하게 매장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을 구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그러니까 죄의 나라로 침투시키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divine invasion, 신적 침입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온갖 이기심과 욕심과 질투와 상처가 철철 넘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의 매우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의해서 정화되고 소멸되어야 정상입니다. 더더욱이 인간의 바른 목적, 즉 우리의 목적,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부름의 상이 보이도록 그 나라의 면모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도입니다. 그런데 만일 계속해서 죄의 나라에서 익혀진 그런 어떤 말씀드린 비교의식과 또 이기심과 죄책과 열등감과 그 다음에 비관과 이러한 상태에 머물고자 하며 상처를 주고 받고 이런 것을 아직도 빈번하게 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은 그런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진 표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죄와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죄와 싸운다라는 말은 내 자신의 어떤 정결과 어떤 높은 윤리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자비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야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내 최고의 우선순위이다라는 것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정말 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귀중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라는 것은 지혜와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온유와 이런 기타 등등의 영적인 선물들입니다. 이것이 자원입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능력, 내가 몸을 잘 놀릴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 뭐 음악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은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격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격려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너는 쟤보다 나아? 이런 칭찬 안 하시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동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라는 말을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행동 속에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꼭 내 삶에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리고 보이시면서 사시기 바래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실하게 일어나야만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렇게 이것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다 보면 그건 너무 지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하시고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교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잘 활용하시고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저런 축복이 있지, 저것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이 깨달음이 오시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일부터 기도회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진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들이 아직도 세속적인 경향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의 성향이 남아있으니까요. 남과 비교해서 행복의 척도를 재고 싶은 심리, 물질이나 또는 물질을 많이 얻고 또는 외모를 잘 가꾸면 내가 뭐가 승리했다라는 어떤 그런 도취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죠? 한번 상처받으면 쉽게 잊어져 버리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의 연약함, 또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마음의 쓴물을 그냥 쉽게 말과 표정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습관들, 쉽게 억울해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두려우면서도 두려운 척하지 않으려니 피곤하고 비판이 막 속에서 솟고 정죄함이 생기고 차별하고 편애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우는 옛날에 내 삶의 뒤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이거 잊어버려야죠. 그죠? 이거 등한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전력 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앞에 것을 잡겠다고 바울은 다짐했습니다. 뒤에 것을 잊었으면 앞에 것을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잡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무슨 경우일까요? 이상론자이죠. 이상론자. 결코 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뭔가 좋은 이상향을 만들어 유토피아를 그려놓고 내가 그것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허구 속에 있는, 우리의 이상 속에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임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살면서 얻는 것입니다. 아, 그래 앞에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말은 전적 의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선교사의 한 일화입니다. 하루는 나무 밑에서 어린 아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잘 놀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 선교사님의 낮고 강렬한 목소리가 그 아이의 귀에 깔려 들어옵니다. 얘야, 두 말 말고 땅에 바짝 엎드려. 그랬더니 아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용히 아빠 쪽으로 살살 기어서 와. 그랬더니 아들이 온몸에 흙을 묻히면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옵니다. 이젠 일어나서 아빠에게로 힘껏 달려와. 아들은 잽싸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과 함께 자기가 아들이 놀고 있었던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 위에는 큰 독사가 그 아이를 향해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순종하면 결국 내가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대한 전적 의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듣는다, 바로 듣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려야 되겠죠. 자,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인생을 끝낼, 그러니까 인생의 그 정말 생을 다하는 그런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이 실패했다고 보여질 수 있죠.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 길에서도 바울은 앞의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토록 예수와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곧 죽음입니다. 예전 감옥은 생과 삶의 사회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죠. 말하자면 예수와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목도하고 그 복을 함께 누리자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토록 섬겼는데 지금 감옥에서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감옥에서 죽어버리게 되어 있는 그 처지가 자신의 영적인 안목과 실제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라는 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붙든다라는 말이 무슨 거짓말 같은 말입니까? 죽을 지경인데도 무슨 사기를 치고자 하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다 잘되고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관계도 좋아지는 가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더 큰 복을 기대하면서 나갑시다 이런 차원에서의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자신이 인생의 하얀길을 내려가는 중에 더욱 밝게 보게 된 하늘의 축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얀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이고 상실이고 결핍이고 갈등과 싸움이고 이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 가지시죠. 그런데 그 하얀길에서 무엇을 본다라는 말이죠? 바로 부름의 상을 본다라는 말이죠. 신령한 부름의 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예나 칭찬을 받아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거나 잘되고 있다고 동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름의 상을 쟁취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인간적인 바닥의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것, 그럴 수 있죠. 우리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해서 큰 좌절 속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현재의 자신의 자리에 그냥 머물고자 하는 영적 무기력 그리고 소망 없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자신의 죄는 잘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도 압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벌떡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부름의 상의 실체를 보질 못하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축복이 자신을 향한 진정한 살리는 축복이고 생명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질 못하니까 자꾸 주저앉기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만 자꾸 되새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강과 위로의 체험을 주실 때는 바로 이런 우리가 바닥의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몸부림과 갈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탄하고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 함께 부름의 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새롭게 눈을 뜨시고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나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기회도 많이 제공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도 정말 아무도 못 말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올무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빠진다는 그것만이 현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투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도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치유와 화목의 나라이죠. 죄인이 이런 나라를 들어가서 향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 안에서도 부름의 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역동적인 측면에서의 축복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은 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면 일시적인 것이고 그냥 껍데기 벗겨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나라이고 더 황홀한 나라이고 더 경이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 끝에 부름의 상이라는 표대가 우리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영광과 축복을 잘 발견하면 죄의 불씨가 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얻게 됩니다. 손해보아도 아깝지 않고 자존심 상해도 잠깐 상할 뿐이지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처럼 다 버리고 섬겼는데 결과가 감옥과 같은 그런 불운에 해당하는 처지이라 할지라도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경이로운 비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다른 곳에서 선물 찾지 않고 자녀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또 공동체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당신의 인정과 칭찬이 담긴 선물을 찾느라고 세상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잃기까지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의 자녀가 더욱더 가깝게 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참 형제요, 참 자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부름의 상이 보이는 그런 나라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의 신앙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현실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정말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